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릴 시절 가졌던 꿈이 있죠. 난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커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꿈이 다 있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꿨던 그 꿈이 지금 내 삶이 얼만큼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렸을 적 가졌던 그 꿈은, 꿨던 꿈을 뭐랄까 그대로 이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옛날에 어린 친구들한테 장래희망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꿈은 진짜 말 그대로 꿈이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은 그런 꿈들이 점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꿈이었는데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꿈으로 바뀝니까? 현실적인 걸로 점점 바뀌게 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어린 시절의 꿈은 그래도 꿈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2012년, 2016년 한 10년 사이에 걸쳐서 한 5년 텀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한 표를 보면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부동의 1위 교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10년 동안 조사했는데 부동의 1위는 교사. 몇 달 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요즘 많이 시대를 반영하지만 뭐 요리사, 셰프가 되는 거, 뭐 웹툰 작가, 뭐 이제 연예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부동의 1위가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래요, 중학생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초등학생들까지도 자기의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 초등학생이면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부푼 꿈을 충분히 꿀 법도 한 나이의 아이들이 교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장래 희망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좋잖아요. 안정적이고 보장되어 있고,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는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방학 되면은 거의 뭐쉴수 있고,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겠죠.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직업이죠. 허무맹랑한 어떤 잡을 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왜요? 부모들로부터 많은 주변의 사람들 듣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니까. 허무맹랑한 꿈보다는 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네가 더 잘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삶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삶은 꿈은 아니잖아요. 삶을 비현실적으로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것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는 현실이든 비현실이든 이상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살 수 있었지만, 크면 클수록 내가 비현실적으로 아니면 이상적인 것만을 따라 살 수 없는 게 아,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부푼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 속을 걸어가면서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고 내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런 문제보단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며 쫓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무명의 배우, 연극 배우 막 20년, 30년 하는데도 1년 연봉이 천만 원도 안 되는 무명의 화가, 무명의 가수, 자기의 꿈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때요? 가난하죠. 가난해요. 자기 꿈을 쫓는 게 굉장히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죠. 현실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해요. 제가 어느 한 프로를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돈 많고 바쁜 부모가 좋냐? 아니면 가난하고 가정적인 부모가 좋냐? 애들이 뭘 선택할까요? 돈 많고 바쁜 부모를 선택을 해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 어떤 친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추억 때문이라고.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얘한테 좋은 추억은 여행인 거예요. 여행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부모는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쁜 기억만 쌓일 것 같다. 맨날 맞벌이를 일하고 바쁘게 나와 함께 있지 않는 부모는 아쉽지만 그래도 돈 많은 부모가 나에겐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글쎄요 한 7살, 8살 됐을까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에선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논리에서는 잘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때로는 믿음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에게 하는 흔한 말이 있죠. 교회가 밥 먹어주냐? 교회 가면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가 밥 먹여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랑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뭐가 더 현실적이에요? 당연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현실적이죠. 공부하는 학생인 아이들이 수련회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를 피지요. 근데 심지어는 이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어야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중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인데 부장 선생님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회식 한번 제대로 못해. 이런 장로님, 이런 부장 선생님. 근데 옆에 부서는 장로님이 돈이 많아. 회식하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시선을 가질까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시선을 서로에게 주고받지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무시받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현실이거든요. 많은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다닌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현실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논리에 빗댔을 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쳐다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때로는 우리 삶에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내가 피부로 느끼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현실적인 논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늘 일어나게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혹은 거부감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결국 내 삶은 뭐냐? 내 삶은 뭐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돈도 더 잘 벌고, 돈도 더 잘 버니까 자식 교육도 더 잘 시키고, 더 잘 살더라. 나는 나름 양다리 안 걸치고 하나님 쪽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도 늘 부족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자식들 크는 걸 봐도 돈 많은 집 애들이 더 잘 크지, 돈 없는 애들이 더 잘 크지 않더라. 나는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결국 현실에서의 나는 이럴 뿐인데,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내가 보기에 아주 비현실적인,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담스럽고 어렵게 할까? 오늘 그 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이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빛으로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밝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은요, 엄청난 사역이나 엄청난 능력이나 엄청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죠? 네, 물론 그것도 영광 받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은 엄청난 어떤 사역이나 이벤트 속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빛으로 부르신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깜깜할 때는요, 어두울 때는 누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빛을 탁, 불을 탁 키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으로 받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밝혀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딱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딱 밝혀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굉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죄짓고 살고 있냐, 니들이 얼마큼 더러운 데 살고 있냐를 정죄하고 판단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빛이 비춰져. 밝게 비춰졌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비춰줘요. 막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교회나 목사를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목사를 싫어하는 건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싫어했으니까.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목사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목사일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를 싫어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목사를 싫어해요. 왜요?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딱 비쳤을 때 드러나는 것이 뭔가 착한 행실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뭐예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뭔가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는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목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비춰지면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 목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까면 까면 또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어두운 곳을 비춰 들어가게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은밀하게 행했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행했던 온갖 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졌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논리로 세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삶에 세상 논리로 봤을 때 네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데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서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그게 뭐가 되냐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졌을 때 때론 내 삶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때가 됐을 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런 때가 됐을 때 딱 비춰졌는데 우리 안에 있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시장 중앙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금식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구제한다를 보임이 아니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택들을 따라가는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어느 때에 빛이 비춰졌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것 참 재밌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게 내가 생각해도 현실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저게 현실적이지 라고 인정되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막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고 나서 처음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죠. 그리고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쭉 가르쳐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착한 행실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7장까지 쭉 이야기하세요.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는 니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후반절에 있는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어떤 건지 38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끌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아주 비현실적인 말씀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비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손해본 건 난데, 피해본 건 난데, 당한 건 난데, 내가 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쪽 사람이 나의 손 하나를 상했으면 상대방의 손 하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옛날 무협 영화처럼 원수 갚았더니 그 죽은 아버지 아들이 숨어있다 어떻게 무술을 연마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쪽을 찾아가서 또 원수를 갚고 거기에서 또 살아남아서 또 원수를 갚는 원수의 원수의 꼬리를 물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하지 말라? 상대방의 해 입히는 일을 하지 마라. 너도 그렇게 해를 입게 될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네 이웃을 그렇게 해 입히지 마라. 이웃과 해 입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라는 의미.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오른뼘 뺨을 맞으면 왼뼘 뺨을 치라고 돌려대래.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까지도 가져가려고 한 사람에게 전부인 겉옷까지 내어주래.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의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 가진 거 다 털어가는 사람한테 해도 해도 너무한 그 사람에게 더 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맞은 것도 억울하고 악한 사람이 때려서 더 환장하겠는데 왼편까지 돌려대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애가 그렇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우리에게 맞고 왔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내 가족이 피해를 입고 왔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세상 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쫓아가야 돼요. 요즘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바로 신고해버려요. 내 때린 거 잘못됐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해야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바보처럼 있는 게 억울하니까 우리도 같이 뭐예요? 같이 소리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손해는 좀 덜 봐요. 확실히. 그리고 억울함도 덜 쌓여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일어나요? 착한 행실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어렵게 하고 엄청 고통스럽게 한 사람. 진짜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12년 전 학교폭력으로 죽은 아버지의 얘기가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었는데 딱밤 때리기를 하다가 욕을 했대요. 그 욕을 한 것 때문에 얘를 때려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이슈된 소년법 때문에 그 아이는 풀려났어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 억울함이 쌓였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커서 명문대 의대를 진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중학교 그 아들에게 죽었지만 졸업장을 좀 주고 싶었대요. 그 자기의 아들의 그 영정 밑에 졸업장. 근데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더래. 오히려 아버지가 더 저기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 하는 거지. 자기 아들 죽게 한 그 아이를 피해자라고,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그럼 자기 아들 그렇게 죽게 한 그놈은 버젓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으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을 전혀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손해보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손해보는 거는 아주 멍청한 원수 같은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놈이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이 현실과 비현실이라고 하는 사이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어쩌면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 거냐? 아니면 네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무조건 참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의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손해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상 논리대로 똑같이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고민하며 착한 행실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따라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착한 행실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과는 때로는 너무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다 조롱할 거예요. 바보라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 선택과 그 삶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 미친 짓 아니에요,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았어요. 끓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살았어요. 그 일로 일어난 말씀에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일어나는 삶에 뭐가 있어요? 미친 짓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미친 선택이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선택인데 그 미친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함께 안정적으로만 살려고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따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인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뭐 해라? 그런 선택을 해라.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YM 아니면 선교사님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요? 라고 묻죠. 돈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커가면 어떡할까? YM은 스스로도 고민하죠. 불안해하고. 하지만 그런 미친 선택의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미친 선택을 하도록.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도록.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잘 가려져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착한 행실들 그게 딱 드러났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우리 빛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중에 더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가 없겠죠. 세상 논리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안정적으로만 살려고 하면 역시 착한 행실에 따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착한 행실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